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땅히 알 바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냥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일생을 줄다름치듯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정말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작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하게 하심 따라서 성령을 좇아서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정말 바울이 변화된 것 같은 그러한 변화를 우리도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다시 질척거리고 다시 세상식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큰 손해를 사실은 갖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힘과 그리고 기쁨과 소망과 그 모든 것들은 양다리 걸칠 사람 절대로 맛못 보지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은 바울처럼 누구든지 될수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만 천국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만 영생을 준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만 죄사함을 준 것이 아니고요. 바울에게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만 성령님 계셨던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령님 계시고, 우리도 복음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은혜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로 인침받았어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빛되라 소금되라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물론 주신 은사가 다르고 시대 다르고 또그 살아온 그 인간적인 배경이랑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주신 것이나 바울 안에 하나님 계신 것이나 결국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안에 계셨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뭔가 저기 약자가 아니시고 조그만 분이 아니시고 애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모두가 애기 예수님을 봐요. 근데 그 애기 예수님한테 성령으로 인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안 사람은 다 가서 경배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가서 경배한 사람은 또 스스로 알고 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셔서 갔지.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 눈에는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애기처럼 보여도, 아니면 그냥 나사렛의 시골에서 자란 그런 시골뚜기처럼 보여도, 지식도 없고, 외모적인 볼품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으로 보여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자기의 알고 있던 지식과 자기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봤을 때는 인간적인 표준으로 예수님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도저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율법대로 다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그는 경건하게 살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참람한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합의하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만나주셨죠. 담마색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셨을 때 바울은 정말 자기가 그 핍박하던 예수님이 참 메시아시요, 그리고 하나님인 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의 그 삶.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 성품 어디 갔겠어요? 아, 아니면 자기가 살아오던 시기에 그 많은 습관과 많은 가치관이 금방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아라비아 나가가지고 3년 동안 거기에서 혼자 그 성령님과의 교제를 하죠. 그리고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성령을 쫓아서 사역을 할 때에 그는 오직 하나님을 쫓아서 성령님을 쫓아서 그 사역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한 중에는요, 자기가 여태까지 그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유익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뭘것 같아요? 좋은 집안도 유익하고, 외모도 유익하고, 건강도 유익하고, 또 지식도 유익하고, 많은 그 물질도 유익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높이 살고, 튼튼하게 살고, 그리고 훌륭하게 살수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 바울은 그거를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면서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가 살았지만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로마 식민지 속에서도 그는 그 핍박받는 유대인이라기보다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보호를 받고 살고 있었어요. 또그 율법에 대한 많은 지식도 갖고 있었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산 그러한 삶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해로 여긴다. 왜?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고, 그것에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 판단을 중시했지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이제 인간적인 표준으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보지 않는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그 사람을 바꿀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바울은 그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방인 속에서 선교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활, 그 사람들의 가치관, 그 사람들의 문화가 바울로서는 어려웠을까 능히 상상이 갑니다. 그래도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았어요. 왜? 그것이 복음의 장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다 구원받기 원해요. 유대인들만 구원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용서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가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저를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 설 수가 없고 자기들의 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의 의로는 어떻게 살 수가 없다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빌레몬서를 보면은 그 바울이 사역하는 중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형제에 대해서 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그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고요. 그 바울에게 영향을 받고 그 교회를 지금 맡아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 자기의 그 종, 빌레몬의 종이었던 그러한 오네시모를 바울이 감옥에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감옥 속에서 아마 전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거기에서 그새 피조물이 되지요. 그럼으로써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여기 보면은 그 충직한 그러한 신복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아마 오네시모가 이제 형이 말기가 돼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종노릇해야 되고, 아마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나올 때에 빌레몬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망 나왔다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주 안에 형제된 자로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예요. 우리 여기 보면은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의 함께 군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키웠던 영혼들을 계속적으로 돌보고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속적으로 또 연락하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같이 교회에서 생활하다가요, 떨어져 버리면 그대로 흐지부지 되는 거를 참 많이 봐요. 또 내가 전도해서 교회에 이렇게 인도해 놓고도 거기에서 서로가 또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서로, 뭐랄까, 대적한다 그럴까?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했으면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요.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잘해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면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은 내가 먼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하는 거지요. 왜?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볼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서 나를 싫어하게 되니까 나를 등 돌리니까 내가 사랑 안 하게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라는 거는 서로이기 때문에요. 등 돌리면 관계가 이렇게 교제가 원활하지 못하죠. 친숙하게 교제할 사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오길 바라고 언제든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같이 틀어지면 안 됩니다. 바울에게 참그 도전을 받는 것은 그가 열심히 선교했다, 하나님한테 열심히였다,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이 자기가 전도한 그리고 세워진 그 교회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편지하면서 계속 그들을 돌봤다. 우리 나중에도 보면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고 그들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그 바울의 모습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글 쓰려면 참 꼼지락거려요. 하나 글을 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자꾸 고쳐 쓰고 그래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한번 카드라도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편안하세요. 주님 안에서 잘 계세요. 하는 안부 하나 전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수록 사귐이 넓어지잖아요. 커지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된그 사람부터 10년 예수 믿었으면, 20년 예수 믿었으면, 30년 예수 믿었으면 그만큼 불어나잖아요. 그런데 흐지부지 되지 않고 등 돌려서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속적으로 그러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실은 받은 복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으니까. 그래서 꼭 무슨 편지를 써라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편지 쓰기 전에 항상 하고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들을 품고 사는 것, 그들을 기도하면서 사는 것. 제가 일본에서 지금 떠나온 지가 거의 20년이 됩니다. 19년이 됐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가지고, 애기 아빠가 되고 그랬는데, 그 어렸을 때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가도, 우리 집 아이들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분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 아, 쭉 기도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이 한국 아이들 이름이고요. 일본 사람이 외기에 쉽지 않아요.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은데 그들이 그 순서대로 쭉그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아, 이분들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은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기도를 쉬면은, 아, 그집 아이들 이름 뭐더라? 응? 그 집에 그 누군가 뭐더라? 라고 우리가 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보고 계신다 그럽니다.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안 잊어버리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눈을 안 돌린다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랑하면 눈을 안 돌리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 기억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도 안 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에서, 우리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이 문제지요. 근데 사랑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짐이 될것 같아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 사랑한다는 건 굉장한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누림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관심을 가짐으로써 맨날 걱정되는 거 있고 또그 사람들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 근심스러우면 같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무릎 꿇고 하는 그러한 것들 있지요. 장가지만은 나무가 바람에 쉴날 없다고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바울도 교회에 대한 근심이 참 많습니다.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나? 그것이 바울의 언제든지 근심거리요, 관심거리였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듣는 것이 더할 수 없는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요한도 보면은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내가 듣는 것이 나에게 가장 기쁜 일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 빌레몬에게 대해서도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쁜 것, 근심했던 만큼, 관심이 있었던 것만큼 그 관심의 대상이, 그 관심의 그 내용이 그들의 믿음이요, 그들이 말씀대로 사는 삶의 열매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고 그러므로써 삶 속에 모든 성도들에게 대해서 그 사랑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빌레몬인 것을 소문으로 들을 때 얼마나 바울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것은 무슨 헌금을 해준다, 나를 위해서 뭐를 보내줬다, 아니면은 또그 섬겨줬다, 봉사해줬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서 서서 그리고 그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나중에 위로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여기에 보면은요, 빌레몬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에게 대해서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성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그 도전을 받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모든 성도 사랑하는 게 사실 쉽지 않지요. 한 교회 안에서도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집안에서도 가족의 그 아이들을 속에서도 편애할 수가 있고, 형제도 편애할 수가 있고, 친구들도 편애할 수가 있고, 우리는 다 자기 중심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고요. 나하고 좀 껄끄러운 사람, 뭔가가 잘안 맞는 사람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그 싫어함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금방 상대에게도 전해지죠. 그런데 빌레몬이 모든 성도에게 대해서 사랑했다는 것은 그가 자기 중심적인, 자기 지배적인 그러한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울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리고 빌레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성령님, 정말 참 하나님이시면 우리도 마땅히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그럼 우리들은 왜 그게 잘안 되나? 절대로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뻗대고,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에 대해서, 내 안에서 하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를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바울이 빌레몬의 그러한 소문을 듣고, 아, 그러면은 오네시모를 보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그 기미도 없는 사람한테, 그러할 그 정말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한테 무조건 내가 너한테 부탁하니까 부탁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얘기하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모든 것보다, 이 모든 것보다, 이 모두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셔요. 근데 그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떠난 사람입니다. 정말 죽기까지 따르오리다 하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 옆에서 실수를 하면서도, 큰소리 쳐가면서도 그래도 충실하게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십자가에서 제일 중요할 때 그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 소리 듣고도 제일 먼저 무덤에 가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으라라고 얘기하셨는데도 그가 다시 또 바닷가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음은 원의로 돼. 우리가 그 마음대로, 원함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딴짓하는 우리들. 정말 구멍이 있으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다시만 할수 있다면은 다 그거 지워버리고 새로 했으면 좋겠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면목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타나 주셨고, 그에게 계속적으로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다시 찾아줬는데, 너는 나 사랑하니라고 물어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치라 먹이라 하실 때는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해요. 그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자기의 그 뭐랄까, 지식이나 자기의 어떠한 행위로는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을 때, 그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종이 종이 아니었고, 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이방인이 그냥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이야 라고 하지 않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창녀야, 너는 세리야,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가 그 사람 사람에 적용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일이겠어요. 자기로서는 종은 종이고,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로마인은 로마인이고, 헬라인은 헬라인이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 예수님에게 쫓아서 사는 거.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이제 나는 없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령을 좇아서 사랑의 열매를 가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반한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를 저주한 사람, 나를 핍박한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한 베드로를, 그러한 바울을, 그러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 저들 속에 우리도 있지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자지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라, 뭐또 실제로 못 박은 사람, 채찍 때린 사람, 뭐 여러 사람이 있지요. 뒤에서 그것을 조작시킨 그러한 그 제사장들과 파리새인들, 율법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나 예수님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멀리서 보고만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냥 눈물만 흘렸던 사람. 결국은 아무것도 못한 거는 매일반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실제로 채찍질하고 침 뱉고 하지 않았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결국 예수님 죽으시는데, 예수님 못 박히시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할때그 저들은 거기에 그 소리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이나 로마 병정이나 그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아니면 거기 있던 그냥 울것만 있던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우열을 가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 보혈을 더 많이 흘려주셔서 더 뭔가를 많이 우리가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큰 죄, 작은 죄가 아니라 어떠한 죄라도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떠한 죄라도 다 씻을 수 있어요. 주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을 한 바울이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자기의 그냥 정말 사랑하는 형제로, 그리고 신복으로, 동역자로, 그리고 형제로, 식구로 품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은 그러한 빌레몬이기 때문에, 또 그대로 살고 있음을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빌레몬의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에게 해가 된다면 절대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그렇고, 마리아에게 그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되는 그러한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는 사실 그 안에 그것을 순종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많이 받은 자여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는 그 빌레몬이 이것을 받아줄 만하구나 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그가 이렇게 캐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저주하고 자기를 부인했다 할지라도 그 베드로 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가 원했던 것, 죽기까지 하나님, 저 주님 따라오리다 한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해주실 것을 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벌써 소원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너의 그 고백 위에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한 거나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음부 세력이 안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양을 치라 먹이라가 기술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장에 보면은 어떠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지식을 알고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거는 정말 네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해도 그 모든 것은 다 영적인 은사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세상적인 돈이나 지위나 그런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밖에 안 나고 그리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사랑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사랑 못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은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죄는 사랑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죄가 들어서 얼마나 세상이 더럽혀졌고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적인 것은 뒤에 사탄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랑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죄 졌다고 그 사랑을 포기하셨다면 이 성경은 없습니다. 죄 졌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 멸망받는 거는 그냥 인생에게 내려진 답이에요. 그러나 그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두꺼운 성경이 계속해서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내가 너를 새롭게 해서. 내가 너를 내 앞에서 영원토록 내 즐거움에 동참하면서 내 영광 속에 함께 영원토록 같이 살자. 그것이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거 내가 다 하니까 너희는 믿기만 해. 너는 내 안에 있기만 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믿어주실 만한 사람인가? 이 세상에서 정말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래도 너는 내 사랑으로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지 하면서 하나님이 편지를 써서 나한테 보내줄 수 있는, 맡겨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참, 빌레몬이 부러워요. 도망갔던 뭐 도둑질을 했던 하여튼 피해를 입혀가지고서 자기의 그 주인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도망친 그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주리라라고 믿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울에게 그 믿어졌다. 그것이 참 부러워요.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정말 신뢰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사람한테 보내면은 몰라, 어떻게 할지 모르고. 우리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빌레몬이 모든 성도를 사랑했다라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성도가, 별별 성도가 다 있는데, 그 모든 성도를 사랑하면 결코 빌레몬의 마음이 아니라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 있다. 우리가 믿음 있다 하면서 사랑 안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거예요.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안다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스스로 속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행함이요, 사랑이에요. 무엇을 해도 어떠한 은사를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떠한 그말 웅변을 잘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라고 단언할 정도로 사랑이라는 것은 한때의 감정도 아니요. 한때에 있는 어떠한 그 행위가 아니에요. 계속적인 마음이요. 계속적인 삶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 디도서를 봤을 때 디도서에서 그 교회의 지도자를 어떤 사람 세우냐? 말씀대로 사는 삶의 열매를 가정에서 가진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바로 주위 사람들에게 그 신뢰를 받는 사람.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 저 사람은 정말 우리가 그 인간으로서 완전하지 않잖아요. 다 한계가 있고 실수가 있고 달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지향하면서 그래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커서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버리면 되는 거고, 죄를 죄로 고백하면 되는 거지. 죄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고요.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고 스스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나를 얼마만큼 버리고 나를 얼마만큼 비춤 받아서 죄를 죄로 아느냐, 그리고 수정받느냐.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영감으로 써진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왜 써졌냐? 우리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들을 교정해주고 수정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의로 훈련하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써줬다고 그랬어요. 그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내의 버리고 나를 수정받고 내가 계명을 자꾸 들어야 되고 책망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나인 거를 아는 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는 그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이에요.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합니다. 볼 거를 내가 보지 못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비춰주시고, 주님 가르쳐주시고,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지요. 그러면 그거에 상반되는 내가 하는 거, 세상 따르는 거, 나는 못하겠어요 하는, 나 사랑하기 싫어요, 저 사람 참기 싫어요, 내가 어떻게 지금 화안 내요, 내가 어떻게 지금 기뻐해요, 내가 어떻게 지금 감사해요 하는 그런 모든 자기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버려야지. 빌레몬이 사랑의 열매를 갖고 살았다는 거는 그렇게 살았다예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식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랬더니, 바울에게도 그것이 귀에 들어가. 바울이 지금 그 빌레몬을 향해서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만약 피해를 끼쳤다면, 너에게 어떤 불의를 행했다면, 그거 다 내게 갚 하라. 내가 갚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 외상을 졌는데 대신 갚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갚아주셨죠. 대신 죗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우리가 남의 거 뭐를 갚는다.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내 죄처럼 한다는 것은 훌륭하다기보다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 그렇다면 저 사람을 또 다시 죄짓게 하는 그 스포일 시키는 거다라고 우리가 변명하지만 그 변명은 결국 뭐예요? 나 하기 싫다밖에 안 돼요. 내가 그거 왜 해야 되느냐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것처럼 해라는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뭐예요? 언제든지 내게 없어요. 형제들의 죄는 내 죄예요. 왜? 우린 같은 몸이니까. 자식이라도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이름이 높아지면 으쓱하고 자랑스러운 자식이고, 자식이라도 그 자식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고 정말 속상하면 뭐예요?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 자요. 나를 부끄럽게 하는 자요. 나를 슬프게 하는 자요. 참 내가 저 자식 왜 낳나? 이런 식의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도 없었던 사람이, 종이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 형제 되어서, 그 사람의 죄가 내 죄로 되고,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이 내가 당연히 갚아야 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우리가 훌륭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칭찬 들을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미 그렇게 받은 일이에요. 내가 받은 대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많이 탕감 받은 자가 적게 내게 빚진 자를 갖다가 놓고서 갚아라라고 하는 거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 허리라도 남길 때까지 그거를 옥에 쳐넣겠다 그러시지요. 우리가 그한 사람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다 잃어버리는 거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수 믿는데도 우리가 불편한 거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처럼 용서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걸리면 하늘에서 또 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듯이 용서하고 나를 섬겨주시듯이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오직 그들이 살았으면 그들이 아프지 말았으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정말 영생을 갖고 그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그한 가지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얼굴에 먹칠을 하던 뭐를 어떻게 당하던 예수님이 그것을 자원해서 다 하셨잖아요. 끝까지 다 하셨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요, 우리가 사실 제일 복된 거예요.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 인생살이에서 사람 때문에 속상한 것처럼 우리를 해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그 사랑이라는 능력 하나로,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속상함을 사실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내가 싫고, 밉고, 껄끄럽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갖지 않는 것. 상대방은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대신 무릎 꿇고, 저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갚으리라라고 할수 있는 그 마음의 능력을 가진 것은 우리가 받은 권세입니다. 축복이에요. 그게 억울한 것이 아니에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전혀 쓸모없는 자였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쓸모있는 자, 유익한 자가 되었다. 왜? 내게 또 그렇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에게 유익한 자는요, 누구에게든지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유익해서 하나님한테 유익한 게 아니라 유익하게 하시기 때문에 유익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는 다 무익한 종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유익하게, 선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일꾼, 유익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땅의 소금, 그 빛이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서,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다 무익한 자였는데. 근데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바울이 그에게 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네 마음에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오네시모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부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이 그것은 바울하고 빌레몬의 관계는 그럴 관계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관계가 아니지.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부탁한다는 것보다 빌레몬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지금 오네시모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울 말을 듣고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네시모를 받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로도 절대로 자기의 말과 자기의 지혜, 자기의 어떠한 은사로 전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자기는 그냥 도구 되기 원했어요. 왜? 그들의 믿음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가장 못 박아서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아가도록 절대로 저를 쫓아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저를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귐을 갖고 있고 교제를 갖고 있고 우리가 노상 같이 더불어 산다. 뭐 태평양을 떨어져 있든 어쩌든 우리는 같이 사는 거다라고 하고서 살고 있어 실제로. 그러나 절대로 나 따라오지 마요. 나도 매일 하나님 물어가니까. 그리고 나를 다루신가? 다르니까. 우리 안에 모두 성령님 계셔서 우리는 각기 배치가 다르니까. 절대로 같은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내 식으로 항상 요구하지 말고. 항상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도 묻고 그 사람도 묻도록. 그러면 한분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같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바울은 나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여러 가지를 겪었다도 되고요. 또 많이 더 성숙하게 깨달았다도 돼요. 목사님 안 계시면 그 교회 어떻게 되나? 하나님 계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주님 계시면 돼요. 지금 우리 여기 지역교회는 1년에 몇십 개의 교회가 생겼다가 또 몇십 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미국 땅인데도 한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그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람이 문을 여는 것도 없고 사람이 문을 닫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음부권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난 자라면 모두 그 안에 역할이 있고 그 안에 배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자리는 지금 이 세상에 어느 교회에 목사다, 권사다, 장로다, 전도사다, 무슨 집사다 그런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내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지역교회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몸된 교회인 것 사실에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세상적인 게 있고 거기에서 싸움이 있고 거기에서 시기 경쟁이 있고 거기에서 요란함이 있고 거기에서 뭐 다른 것들이 많다면 사람들이 그걸 교회라 그러겠어요? 세상이라 그러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들은 그 안에서의 그 지역교회, 세상 같은 지역교회 안에서의 직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한 교회에 세워진 자기 자리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겉사람은 후패하고 그러나 속사람은 강건해지도다. 겉사람을 다 갖고 지금 지역교회 안에 있어서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속사람이 있다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는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예요. 우리의 외모적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온전한 그러한 사람을 보려고 하면은 예수님도 뭐예요? 죄인이었죠. 인간적인 표준으로 봤을 때 바울의 눈에는 예수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우리들이 우리들의 잣대, 우리들을 옳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 위탁하고, 대신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너희 안에 착하신,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날까지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필요한 건 뭐예요? 인내죠. 관용이죠. 애가 태어났으면 그때부터 자라야 되는 과정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빌레몬 주위에도 성도들이 있고요. 또 지금 바울 옆에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빌렘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지금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안부를 전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 외톨인 것 같지만 주 안에서 다 공동체예요. 빌레몬도 공동체를 갖고 있고 바울도 공동체를 갖고 있는데 두 공동체가 지금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하나 돼서 협력하고 서로를 여기고 서로를 기도하고 서로를 돕고 그리고 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어주는 교회입니다. 그런 공동체예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옳은 거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도 그 옳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 우러나 자러나 치우쳐서 무익하고 다 그렇고 그런 인생이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하나 되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뜻내 뜻이 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길 오직 성령을 좇아서 사는 그 삶으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각각 배치 속에서 각각 그 세워주신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으리니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예루살렘이라도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 지금도 세대가 아무리 지났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일본에 있던 아프리카에 있던 어디에 있던 선교지에 있던 지역 교회 속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던 어디에 있던지 가정에 있던지 학교에 있던지 직장에 있던지 성령이 임하면 우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심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쓸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인내함으로 오늘도 관용함으로 뭐 기쁘신 소원 두신 것을 실수 없이 행하고 계심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그 형제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으셨잖아요. 바울을 안 버리셨잖아요. 오네시모의 과거를 통해서 오네시모가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보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보면 빌레몬도 버림받아야 마땅한 이방인 같은 그런 유대교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열방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님이신 그 주님께서 빌레몬을 위해서 죽으셨고 빌레몬을 사랑하시고 빌레몬에게 은혜 베푸심을 빌레몬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오네시모도 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은혜 준 자야. 그렇게 세운 자야라고 지금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편지를 쓴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빌레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네가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오네시모를 이제 식구로 이제 종이 아니라 형제로 사랑하는 자로 네가 받기를 원한다. 나 대접하듯이 받기를 원한다.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은 선생님이요. 자기를 구원해준 은인 같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은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니까 또 은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하라.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그 사랑함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영혼이든지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우리가 우리 지금 누가 예수 믿는다 그래도 참 어디에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 어느 교회에 보내야 될지, 어느 목사님을 소개해야 될지, 또 어느 성도를 붙여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런 말들 간혹 들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한테 보내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누구든지 받아줄 거야 하는 그러한 그 신뢰를 받는, 다시 말하면 삶의 열매를 갖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믿어줄 수 있는 사람. 어떤 걸로 믿어줘요? 그 영혼을 보내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대상. 그의 과거는 예수님을 저주했고 예수님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찾으셨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믿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믿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가 아무도 믿을 수가 없게 되고요. 자기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못 믿어도, 그 사람은 못 믿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서로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있고 마음 놓고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하나되게 하는 그 끈, 우리의 하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앞에 편지를 쓸 때도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어요. 맨 마지막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은혜와 그 평강이 내 원한대로 돼서 세상이 사람이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으려면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사랑하는 삶의 열매를 계속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니. 가서 열매 맺어.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함으로. 그럼으로써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근데 그 삶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사실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해요?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실체를 우리가 맛보고요.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평강과 그 사랑의 열매는 우리를 넘쳐서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 못할 자도, 사랑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도 그런 모든 마음이 다 녹은 듯이 없어지고요. 누구든지 사랑하고 싶고, 누구든지 참안 됐고, 누구든지 섬기고 싶고, 누구든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축복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 이제부터 애써 달라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 우리는 이미 그걸 다 가졌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능력은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열매로 나타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